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소망의 날, 그날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의 백성들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리는데, 이상스럽게도 이 교회는 너무나 잠잠합니다. 성경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죠. 그죠? 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분이 오셨을 때 정말 두려움으로 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약속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속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마무리를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정말 이 땅에서 제자들이 수행해야 될 그들의 사업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하늘나라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음에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제자들이 하늘을 올라가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그 옆에 있던 천사가 왜 너희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가셨는데 그대로 너희들을 본데 그대로 오시라 그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고 정말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을 받으며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초기같이 버린 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또한 그 뒤를 이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서 잠이 들었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부활의 소망을 안고서.
근데 이 재림이 참 슬프게도 미국 레드북 잡지사라는 곳에서 이 재림에 대하여 신학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 재림에 대한 그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조사해 보니까 단 1% 신학 대학원생들이 1%밖에 갖고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선생님께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지 15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재림 설교를 듣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재림 설교의 말씀은 잠든 교회를 깨우는 그런 말씀이고 이 재림 신앙은 재림의 그 말씀들은 신앙에 자기의 동기를 부여하고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고 자기의 그 생활의 계획과 변화를 가져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무려 이 재림의 말씀이 331번이나 이렇게 돼 있고, 구약은 재림이라는 말씀은 없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오신다. 그래서 내가 심판한다는 말씀으로 세상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그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하실 거라는 그런 약속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1% 신학생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는 자들이 1%밖에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제가 정말 이렇게 그 장로교회에서 다니다가 정말 참된 기별을 찾고 나온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에 제가 그래 지금 이 세상을 보니까 주님이 오셔야만이 이 죄의 모든 이것이 끝나고 다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은 재림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오게 되고 이 재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잠자는 교회죠. 무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깨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재림의 설교. 오늘날 교회가 재림 설교를 거의 안 하죠. 하더라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생각하면 말씀의 근거에서 하지 않는 이런 세태를 볼 때 너무도 마음이 아프죠.
제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도 그 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나름대로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연구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당시 저희를 앉혀놓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 얘들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내 생각에 그러니까 기한을 잡으신 건 아닌데 이제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 내 생각에는 10년을 안 넘기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딱 했을 때 그 말이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충격 교회에서 처음 들은 얘기예요.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의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고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더 충격을 받은 것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전도사님을 이상하게 보고 물론 시기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시기를 정한 건 아니지만 재림을 사모하시고 성공을 연구하다 보니까 재림에 대한 기별을 얘기를 하는 그 자체 날짜를 정한 게 아니라 재림에 대한 그 기별 자체를 전하는 것 자체를 교회 자체가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금기시하고 통제시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이상한 풍조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거의 40여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재림에 대한 설교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제 주기철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날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뭐 찬양을 불렀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언제 오시려나 하면서 이상한 구름만 봐도 예수님이 오시는가 해서 이런 그런 그 불과 얼마 시간이 많이 흐르지도 않았는데도 지금은 재림의 제자를 얘기하면은 이장님 옛날에 다미선교 그래서 큰일 나는 일로 생각을 해서 어느 누구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 재림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아까 성경에는 331번을 얘기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런 말들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참 저는 이 참된 신앙을 제가 참여하게 되면서 충격의 연속입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생들이 물론 말씀을 연구하는 건지 인간의 교리를 연구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신학생들조차도 재림에 대해서 그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도 정말 주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있게 영접한 이후와 그 전에 이렇게 상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오시면 안 될 그런 아주 그런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오는 것을 사실상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지. 하는 그 내적인 상태가 이제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자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또 어떤 분류의 그 믿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전하는 것 자체는 또 반대는 안 해요. 근데 속히 오실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곧 오실 거라는 것.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내가 속히 가리, 속히 오리라, 그리고 곧 끼어 있어야 하는 그런 근면의 말씀을 누누이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속히 오신다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충성된 자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이 죄의 역사를 심판하시고 그 악한 원수 마귀를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재림인데, 재림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고 이 기쁜 소식을 사실 듣고 싶지 않다는 그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초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마음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 상태가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볼 때는 이 사실을 너무도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 예수님과 그 천사들에게 주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이 재림에 대하여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에 대하여 조롱한다 그래요. 참 이것을 만약에 안다면은 정말 슬픈 일이죠.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만연된 이 사랑을 마취시키는 잘못된 복음의 원인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었고 큰 대형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매주마다 참석하면서 들을 수 있는 설교는 아, 나는 안전하구나.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그런 평안의 기별만 듣고 있었어요. 그런 평안의 기별만 듣고 있으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달을 수도 없었고 내가 말씀에 비춰서 얼마나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도 오시는데 오시면 나는 구원 받았는데 별로 거기에 대한 깨어있는 준비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인생 이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말씀을 찾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복음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구나 알게 되고 다른 복음을 접하고 다른 기별을 듣고 예언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재림을 이제 사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고 안 사모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관련이 있는데 바로 내가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았냐 그게 정말 뿌리가 돼서 재림 신앙을 받게 되냐 아니면 거짓 평안의 기별 속에서 정말 거짓 평안 속에서 그냥 구원받던 착각 속에 사느냐 어떤 복음을 받아들였냐가 재림에 대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그 잘못된 가르침들은 재림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멸망이 홀연히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를 사모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준비되어진 자들에게는 영광스럽고 소망스럽고 가장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요,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그런 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아느냐?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그것을 알아요.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소망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오시는 것은 두려움과 심판의 날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날이 소망이 되지 않고 불어 그날을 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기롱하며 조롱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재림의 기별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노아 시대 때 노아 방주를 짓는 노아의 가족과 노아에게 정말 얼마나 많은 비난과 그죠?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결단코 그날 피하지 못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지금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길이 참으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활이 이 땅의 육신의 소욕을 쫓는 그런 삶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그들에게는 고통이었고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을, 강림을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기다려야 되니까 참으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마귀는 그 당시에는 핍박을 해서 정말 힘들게 만들고 재림을 기다리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번영의 시대, 너무 행복하고 핍박이 없고 너무 즐겁고 육신적으로 누릴 수 있고 영적으로도 예수님만 믿으면 뭐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각하고 깨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제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고 또한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가 일어나 택하신 자도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모방하는 사단의 그 속임수 그 사단의 속임수와 실제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마지막 그 세상 끝에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나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온역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 자신에게도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 말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사단은 미혹을 해서 정말 실족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록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정말 회심의 경험도 없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원히 난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안정감에 취해 있는데 그런 말씀에 비교하면은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정말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도 그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신천지의 이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JMS인가요? 정명서.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신앙촌에 누구죠? 박태선 이하 세계 첫째 우리나라만 해도 한 몇십 명 재림 예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아마 엄청난 재림 예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질 않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번개가 번쩍인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상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방법은 호령과 호령이라고 쓴 엄청나게 큰
소리.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때는 큰 나팔 소리로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또한 들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온 지구상에 있는 거민들이 그분의 재림을 볼 수 있게 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그 재림 예수라 가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왔는지를 난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교리를 쫓아서 지금 바람과 같이 지금 불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열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 대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그런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그들을 미혹해서 지금 사단은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 너무나 지금 가슴 아프게 하는 현실입니다.
예. 우리가 재림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사단의 기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하신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달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분명히 그 미혹이라는 것은 사탄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광명한 천사처럼 너무도 그럴듯하게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광경을 너무도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마다 이렇게 보여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에 구름을 타고 그리고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120문도들이 아니지요. 그 500인이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그대로 봐신 본 거죠. 예수님을. 그 본 그대로 오실 거고 그리고 모든 족속이 각인의 눈이 보리라고 찌른 자들도 계시록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림이 일어날 때 그 현상 이렇게 그것을 계시록 16장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큰 지진이 나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각 섬과 산악도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우리가 올해 일어난 그 재난들 뭐 지진, 홍수 뭐 화산 이렇게 폭발 이런 모든 것들이 약간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당시 때. 근데 올해 일어난 거 보면은 정말 이 지축이 움직였다고 지구의 지축이 그 정도로 엄청난 그런 것에 그것이 재림 당시에서는 약간 일부분에 일어난 현상이라면은 재림 때는 섬들도 없어지고 산악이 없어지고 높은 산맥들이나 그런 산들이 없어질 정도로 재림이 일어난다면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속에다가 누누이 이렇게 말씀해 두셨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말한다라는 것은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천사장의 홀몸나팔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짐을 사도와 바울께서는 그 말씀 편지 서신들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이 어떻다는 것을 강림하심을 그대로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 서신서에 남겨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재림의 관계일 때는 어떻다는 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진리로서 딱 이렇게 심어주셨다는 거죠. 그것만 안다면은 사단의 기만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말씀하신 것은 말세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하게 하는 그런 진료소 분명히 새겨 놓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여러 단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이상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어떤 분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각인의 눈을 다 보고 번개가 동에서 서 임하는 것이 번쩍이 나치는 것이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크게 임하는데 나는 당신에게는 안상홍 씨가 재림했다는 얘기를 손에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본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너의 눈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어요. 그렇다.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재림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참된 신앙을 사랑하냐 미혹된 영을 사랑하냐 분명히 말씀을 심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너무나 그림을 펼쳐놓듯이 조금만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만 읽어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광경을 왜 사단이 미혹하고 사단이 기만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말을 하는데 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사단이고 또 그 미혹을 받은 자들은 그 거짓을 또 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거짓된 믿음 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 재림의 광경은 절대 사단이 흉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재림의 그 광경과 목적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딱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첫째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근데 뭐 지금 재림 예수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본 적 있으신 분 좀 한 분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약속이 그렇거든요. 그거는 상징이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 그대로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혼자 오지 않아요. 천만 천사를 대동하고 그 천만 천사가 수십억은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수십억. 그리고 그 천사가 가진 영광스러운 빛의 옷을 그 영광스러운 그 천사들의 무리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요 만주의 주시로 딱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이제 우리는 곧 머지않아 볼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광경이거든요. 근데 많은 속이는 자들이 지금 한낱 인간에 불과한 피조물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금 사망 가운데를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저도 성경 구절이 하나. 이 마지막 나팔 순간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하리니. 그렇다면 지금 그분들이 다 변화했나요? 여러분 성경을 직접 연구하시고 읽으십시오. 거기에 모든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주의 백성들을 미혹해야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참된 진리만을 믿고 또 그 진리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가르침들 중에서 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 휴거, 비밀 휴거. 그 비밀 휴거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말씀을 좀 잠깐 하기 전에 이것도 좀 우리가 좀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 게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까도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그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징조나 사건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 증거하는 말들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8절에서 20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계시록 6장 14절에부터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사람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오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오 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땅의 체질이 풀어지고 이 땅이 불에 타서 발에 탄다는 얘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조금만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땅은 신망같이 금로같이 흔들리고 섬들이 바다에 가라앉아 버리고 하늘은 종이축처럼 완전히 말려가지고 하늘이 불에 타고 땅도 표면이 다 불에 태워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그때 다 그 영광의 빛에 의해서 장사 지낸바 되지 못하고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부자들의 고기와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많은 악인들이 장사, 영습함을 받지 못하고 이 땅 위에서 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놀라운 사건들이 그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보면 7년 환란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할 것입니다. 환란을 맞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환란기가 시작되고 대환란이 시작될 때, 야곱의 환란이 시작될 때 그때 7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 7재앙 끝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 생각합니다. 예.
결국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하는 광경을 성경에서 씌워진 그대로 공개적으로 오신다. 분명히 온 세계만이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개적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을 오신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기독교계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그 잘못된 가르침, 특히 그 많은 개신교에서 믿고 있는 그 세대주의,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비밀 휴거설에 대해서 이 심각성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걸 믿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심각성이 어디에 있냐면 공공연하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알려져 있고 흔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공공연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게 더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연구를 해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들 자기가 지린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미혹의 영들이 있는데 사단은 또 그 각각 단계별로 더 고난이도의 미혹을 조에 심는 것 같아요.
그치.
물론 재림 예수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건전한 상식과 이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거부할 줄 알고 또 미묘한 이 휴거라는 세대주의론을 교회에 심어서 이번엔 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도 미혹되게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이 사단의 세력이 교회에 심어놨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휴거와 함께 일어난 이 세대주의론, 미래주의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태동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휴거, 미래주의 이론이 어디서 태동을 한 거냐면 이거는 개신교에서 발견한 빛이 아닙니다. 이 이론은 어디서 생겨난 거냐면은 종교개혁 당시 이 로마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한 그 당시 그 종교개혁가들이 이렇게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딱 공격했을 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천주교 내에서 지금 한 400년 전에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예수회라는 단체에서 그 고안에는 그 고안물입니다. 그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휴거 논리는 그 천주교에서 400년 전에 기초를 놓은 가르침인데 그 당시 그 과거주의설과 미래주의설이 있었어요. 과거주의설은 이제 알카잘 신부, 알카잘 신부라는 그 예수의 소속 신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에 대한 모든 내용을 그 당시 예수님 이전에 그 역사적으로 증명된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스라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성서를 하긴 하렀습니다. 이론적으로 쓰긴 하지만 또 이 안을 연구해 보면은 그것이 이제 그 다니엘에서 나온 그 성소를 헌 세력이 이 세력이 아니라 교황권이라는 걸 예언을 공부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교황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인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스 과거의 인물로 돌리게 한 게 과거주의고 또 하나는 이 미래주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휴거든 미래주의는 그 예수의 신부죠. 역시 리베라, 프란시스코 리베라라는 신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교황권이 적그리스도 이러니까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미래에 나타날 7년 환란을 거치고 그 중간에 나타나서 3년간 통치할 어떠한 그 신비한 어떤 그 사람을 묘사를 한 일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원래 그 예수회라고 하는 조직은 그 처음 그 예수회를 조직한 사람이 이그나시우스 레올라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신비주의자였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악령이 가득했죠. 그래서 그가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명상을 하다가 이렇게 있다 보면 몸이 공중에 이렇게 부양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그 이그나시 로욜라가 했어요. 그것은 부양은 말 그대로 랩처거든요. 이렇게 랩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 그때서부터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겁니다. 성경에는 이 그 휴거라는 말의 개념이 전혀 성경적인 것이 사실상 아니에요. 우리는 비밀스러운 휴거를 우리 믿지를 않고 그거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떠들썩한 그러한 승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휴거라는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성경을 사실상 왜곡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때 이후로 어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 휴거설, 과거설이나 아니면 지금 미래설 그것을 천주교 신부가 다른 유대인의 이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어빙이라는 사람이 좀 더 체계화했고 그것을 형제교회 그 사람들은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다비가 들여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 등재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미국 달라스 신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미국에 있는 달라스 신학을 통해서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세계로 이 세대주의 신학이 흘러들어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다 오염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그 오염에서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돼야 될 때죠. 왜? 진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설이나 그런 오류에 우리가 이제는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죠.
또 일부는 그런 어떤 미래주의나 과거주의 어떤 그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무천년, 그러니까 여러 학설을 내세우는데 아주 신비주의를 영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본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지 않느냐. 그래서 죽으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을 타고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런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이렇게 허리는 거죠. 그래서 재림은 하지. 하지만은 그것은 아주 언제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계속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시고 그런 무천년이라는 또 학설을 내면서 이렇게 말씀과 다르게 혼돈시키죠. 이 모든 배우가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어떤 그런 학설을 가지고 이렇게 사탄이 기만시키고 또 거짓으로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 인간의 학설과 신학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사탄이 끄는 대로 가는 거죠. 오늘날에 그런 가운데서 재림의 잘못된 그런 사상을 가지고 또 그것을 믿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대주의 설이 지금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아까 형제님이 얘기했지만 그 목적은 무엇이냐? 짐승, 교황권, 그것을 가리기 위한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 개혁자들은 교황권이 적그리스도고 멸망의 아들이고 불법의 비밀이라고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된 건지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개혁자들이 가르치는 또한 이해한 모든 진리적인 것들이 가려워지고 이런 세대주의가 저기 유럽에서 어떠한 훌륭한 인간, 어떠한 뛰어난 지도자가 후 3년 반에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이상한 이론이 있습니다.